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절로 4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또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긷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아마도 그 이유와 계기는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숫자만큼이나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분들, 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도 모태신앙일 겁니다. 저부터도 모태신앙입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게 된 분들입니다. 태어나 보니 이미 기독교인이 돼버린 그런 사람들, 모태신앙이 교회에 가장 많습니다. 물론 이 비율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모태신앙인이 가장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종종 만나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혼을 하려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도 제가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적지 않게 있으십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하게도 교회가 궁금해서, 단순히 호기심에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 궁금증에 교회에 왔다가 아직까지 그 발을 빼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이곳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받은 은혜도 크지만 예수를 믿게 된 것부터가 크나큰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많은 이들이,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다. 내가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이런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거리낌 없이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자기가 선택했는데, 누가 봐도 자기 스스로 믿기로 작정한 것인데 교회를 조금만 다니고 나면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이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비이지요. 이 신비를 깨닫고 동일한 고백을 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혜로는 이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지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얼마나 큰 은혜와 신비인지는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대단히 복잡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택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선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가는 이제 나의 선택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통째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갈림길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겁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묻고 고민하면서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선택이죠. 아, 오늘은 좀 피곤한데 그냥 좀 집에서 쉴까? 아, 비도 오는데 그냥 가지 말고 쉴까? 내일 일도 많은데 일찍 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아니다, 그래도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가자, 그렇게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매 순간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선택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처럼 기도에 참석하느냐 하지 않느냐, 항상 이러한 선택, 이러한 조금은 가벼운 선택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정말 피를 말리는 선택도 있습니다. 밤을 새워도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지금 있는 내 자리를 온전히 내 걸어야만 하는 그런 선택의 자리도 있습니다. 순간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선택을 내가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택하기를 포기하기도 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많은 선택을 해왔을 텐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선택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또 안타까운 후회되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도 역시 연속된 선택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결정하다, 결단하다, 작정하다, 실행하다, 행하다, 준행했다. 여러분, 표현은 다르지만 무엇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무수히 많은 선택들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선택 교회 성경도 선택의 연속, 그 연속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역시 선택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버렸다라는 겁니다. 버리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다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던 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딱 한마디 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왠지 모를 부담감과 마음의 무거움을 느끼곤 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었으면 묵상을 합니다. 또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보고 또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보게 되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겁니다. 나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을까? 솔직히 답을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이 말씀은 제게 굉장히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실은 이 말씀이 또 편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그 부담감이 사라진 데가 언제인가,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고 신대원을 가면서부터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에 순복했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먼저 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환경과 상황이 저를 그렇게 이끌어갔고 마지막에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권유를 듣고 저는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말씀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다는 제 마음속에 좀 교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정도 결단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제 마음속에 그런 교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했다, 순종했다, 응답했다, 난 목회자의 길을 간다, 그 교만에 좀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한때는 또 가볍게 느껴졌고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또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이 제게 또다시 부담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에는 제 속에서 슬금슬금 이런 질문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나 목사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좀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기존 교회는 너한테는 안 된다, 저기 오지로 가서 그냥 교회 개척을 해라, 아, 이런 말씀을 나한테 주시면 어떡하지? 바울처럼 전도자가 되어서 완전한 청빈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들이 저를 좀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충분하다,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라, 평신도의 선교사로 저 아프리카로 가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과연 나는 제자들처럼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었을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무리한 요청에 결국 순종하고 따른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지만 이 시간 몇 사람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싸움을 벌인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장 타락했던 시기였고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때였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한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행했던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일은 그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짱을 뜬 사건입니다. 가장 불리한 곳에서 혼자 홀로 450명을 상대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처럼 이렇게 극단에까지 몰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는 그렇게 450명과 맞서 싸웁니다. 또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었습니다. 한마디로 똥으로 떡을 구워 먹었다는 겁니다. 비참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그 존엄성마저도 완전히 상대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냥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에 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음란한 연인과 혼인한 사람도 있습니다.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을 가진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혼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음란한 여인과 혼인을 하는 겁니다. 호세아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은 길은 무엇인가 그렇게 고민하며 스스로 결단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한 자도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왕의 그 음식,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채식을 선언했습니다. 난 채소만 먹겠다. 누가 감히 왕의 음식을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모한 싸움,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한 자, 가장 음란한 여인과의 혼인, 죽음을 각오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선택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인물을 볼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저들은 따를 수 있을까? 왜 나는 그들 앞에 그들과 같이 살아갈 수 없을까? 믿음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름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자들처럼 버리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 말씀 앞에서 어쩌면 자책하며 스스로 너무 작은 자다 부끄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은 제자를 부르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간적인 선택을 강요하거나 재촉하면서 몰아붙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하니 제자들이 한마디 반문도 하지 않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여러분 공간 복음만 봐도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보면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 허탕을 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다가가셔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엄청난 선생님이시구나, 엄청난 분이시구나. 운전하지 않지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여러분, 이 깨달음이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게 하는 그 믿음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카리스마로 그냥 나를 따르라 해서 모든 이들이 그렇게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이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신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두 사람에게,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요한이 열어준 겁니다. 그 길을 따라서 두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갔고 길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얼마 시간을 같이 보낸 이후에 그들은 또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안드레가 자기의 형을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안드레가 찾아간 형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일회적인 만남으로 끝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계속해서 만나셨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만나며 교제하며 더욱더 관계를 돈독히 해갔을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면서 주고받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상상력을 더해본다면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나누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한탄하시며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막 이야기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이야기하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을 칭찬하실까요? 아마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실상에 대해서 한탄하셨을 겁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그 교회를 비판하시면서 바로 일어서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당시에도 아마 베드로와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 더 사실에 가깝다, 아니 요한복음이 더 사실에 가깝다, 이러한 판단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복음서를 살펴보며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마태복음이 기록하지 않은,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내용을, 그 여백을 다른 복음서가 채워줌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애를 더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가 더 섬세하게 보도록 모든 복음서를 우리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쌓여서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초대와 부름에 제자들이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왜 제자들처럼 결단하지 못하나, 왜 나는 다 버리지 못하나, 이런 자책감, 막연한 죄책감에 휩싸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대단해서 그런 결정을 순식간에 내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올라가듯이 그렇게 밟아 올라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나는 무력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낙인 찍는다면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실족하고 무너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다른 한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최초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첫 번째 이야기였을까요? 첫 번째 만남이었을까요? 저는 아닐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해서 그것을 순종이라고 칭찬한다? 이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순종이라고 칭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그것이 성경적인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는 저주와 축복의 표준이 되게 하겠다. 세 번째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 만큼 이전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많은 교제와 소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신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을 겁니다. 알려주셨을 겁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평전이나 자서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100개의 말씀이 있다면 성경은 그껏해야 몇 개의 말씀을 선정하고 우리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청년 시기가 어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무엇보다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유의미한 그 사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계시, 서로의 교제는 다 무시하고 그냥 아브라함이 떠났다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얻는 것은 나의 초라함뿐인 것입니다.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날 수 있도록 분명히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시며 자신을 계시해 주셨을 겁니다. 그 관계와 믿음을 바탕으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한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작정 선택을 강요하거나 무시무시한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견딜 수 있도록 먼저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충분히 이 세상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열어주셨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 사람들의 결과만 보고 그들과 같이 못하는 나를 자책하며 위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마음에서 자유하고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와 같은 담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배를 버려두라, 너희 아버지를 떠나라, 가족을 버려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직장을 떠나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선택할 것, 그것을 선택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제자들처럼 지금 내가 가진 배와 아버지를 버리기 원하신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 일을 내가 감당하도록 먼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급한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전혀 내키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섬세하게 먼저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계시는 무시하고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랬다더라, 그 사람은 그렇게 결단했고 이렇게 됐다더라, 그 결과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에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억누르는 짐이 아니라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제자들처럼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세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품게 되는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계획을 믿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선택을 해가시는 아름다운 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친밀하게 동행하시며 아름다운 결단과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